오늘은 당신이 매일 하는 이 습관이 노화 유전자를 깨우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예전에 결핵이나 폐렴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본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질병들로 사망하는 사람은 100년 전과 비교해 극히 드뭅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이제 노화를 늦추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의 대부분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오래된 장수 비결이라는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십 년간 장수 연구를 이어온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게 먹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도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근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무절제한 생활로 건강을 망친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건강이 크게 나빠지자 그는 식사량을 대폭 줄이고 하루에 아주 소량의 음식과 와인만을 섭취하는 생활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80대에 자신의 절제하는 삶에 관한 글을 펴낼 때까지도 유달리 건강했으며 거의 100세에 이르러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특이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의 선택이 왜 그토록 오래 살게 했는지를 과학이 설명합니다. 20세기 초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먹이가 부족했던 쥐 암컷들이 풍족하게 먹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효모, 초파리, 설치류,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 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약 12%의 열량 섭취 감소만으로도 혈액 생체 좁혀 변화를 통해 생물학적 노화가 느려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몸이 결핍 상태를 인식할 때 생존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세포의 방어 체계가 강화되고 손상된 단백질이 재처리되며 후생 유전적 변화가 최소화됩니다. 우리 몸의 원시 시대부터 내재된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유전자의 작동 방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꼭 굶져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속적인 열량 제한이 어렵다면 주기적 단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1946년 이미 연구자들은 사흘마다 굶긴 쥐들이 규칙적으로 먹은 쥐들보다 수명이 15에서 20%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장수 마을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3분의 1이 90세 이상 사는 어느 지중해 섬에서는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1년의 절반 이상을 종교적 관습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금식을 실천합니다. 중국 남부의 한 장수 마을 주민들도 하루 중 16시간 이상을 음식 없이 보내는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정오가 지나서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방식입니다. 현재 실천 가능한 주기적 단식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16대 8 식단, 일주일에 이틀, 열량을 75%로 줄이는 5대 2 식단, 또는 매달 며칠을 주로 채소 위주의 제한식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매달 5일씩 이러한 제한식을 실천한 이 실험에서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 혈압 저하, 그리고 장수와 관련된 특정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몸이 결핍 상태를 주기적으로 경험할 때 생존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들은 돈도 들지 않고 오히려 식비를 절약해줍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면 장수 스위치가 켜진다는 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아미노산 없이 살 수 없지만 대다수 현대인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암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수백 건에 이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촉진하는 효소인 mTOR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지나치게 자주 활성화되면 세포는 방어와 수리보다 성장에 집중합니다. 반면 mTOR이 억제되면 손상된 단백질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자가 포식 과정이 활발해집니다. 이 몸을 사리는 행동이 수명 연장과 직결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에 풍부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의 섭취를 줄였을 때 생쥐에서 건강한 수명이 20% 증가하고 비만 생쥐에서는 한 달 사이에 지방의 70%가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 아미노산이 적게 들어있어 육류 섭취를 채소로 대체할수록 mTOR 억제 효과가 커지고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미노산은 생존에 필수입니다.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장수 유전자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세포 차원에서 우리를 젊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장이 강해지고 혈액이 잘 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운동의 진짜 힘은 훨씬 더 작은 규모, 즉 세포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염색체 끝구분으로 생물학적 노화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주일에 5일, 30분씩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텔로미어 길이 기준으로 거의 10년 이상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은 NAD 농도를 높이고 NAD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새로운 모세혈관이 형성되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됩니다.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특정 유전자들도 운동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운동이 유도하는 스트레스가 세포의 방어 체계를 깨워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입니다. 한가로이 걷는 것과 숨이 차도록 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크게 높이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건강 관련 유전자를 가장 많이 활성화하며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매주 6에서 8km를 뛰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전체 사망률이 45%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루 15분 이내로 가능한 운동량입니다. 운동할 때는 숨을 고르지 않고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를 목표로 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는 그 불편함이 바로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추위가 몸을 젊게 만드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편안한 온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열 중성대, 즉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따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좁은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몸은 생정 모드가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한 연구에서 유전공학적으로 체온이 정상보다 0.5도 낮게 유지된 생쥐 암컷의 수명이 20% 늘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환산하면 약 7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셈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키는 갈색방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이 조직은 체온이 낮아지면 활성화되어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며 이 과정에서 장수와 관련된 단백질이 늘어납니다. 갈색방이 활성화된 생쥐에서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천 방법은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만 지내지 않고 가볍게 걷거나 잠을 잘 때 약간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고 찬 물로 샤워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갈색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병행하면 갈색방의 증가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름이 돋고 이가 딱딱거리는 정도의 한기는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핀란드와 독일, 동유럽 등지에서 수백 년 이상 이어져 온 사우나 습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부와 폐를 일시적으로 고온에 노출시키는 것도 생존 회로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의 노출, 적당한 추위 등